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오늘 초등부가 이제 예배 주라 조금 더 이제 익숙한 본문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선정했었는데 아쉽게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제목을 딱 들으면은 어떤 게 떠오르죠? 율부리는 거 떠오르나요? 십계에서 딱 멋있게 파라오가 막 모세와 대립하고 아니면은 홍해 다 떠오르죠. 갈라지는 홍해. 근데 그 이후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제목 자체의 출애굽기는 한자로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그 뜻이 날출 그리고 애굽을 가리키는 그 애굽 한자로 이집트란 말이죠. 그리고 기록할 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제목은 사실 원래 출애굽기 제목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애굽을 빠져나오다 이런 멋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멋있는 제목이 아니고 원래는 다른 기록인데 이렇게 우리말에 이렇게 출애굽기라고 번역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말로 번역한 70인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제목을 따라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원래 히브리 성경과 다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이 바로 헬라어라면은 발음이 익숙하실 텐데요. 엑소도스.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나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애굽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나오는 길이란 뜻으로 엑소도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영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엑소더스. 영어로 출애굽기라는 거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서 우리나라 말도 출애굽기라고 한 거죠. 응용을 해서. 그렇다면 원래 제목은 뭘까요? 히브리식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부르던 출애굽기 제목은 혹시 예상이 가십니까? 예, 좀 많이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이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무슨 상관인가 싶습니다. 이름들. 이게 대체 여기서 말하는 바와 무슨 상관이 있나? 왜 하필 이름들이라고 제목을 지었는가?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이 제목이 들어있어요. 실제적으로. 바로 1장 1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여기 이 방식이 히브리 성경이 지어지는 이름이 지어지는 방식이기도 하고 대부분 창세기도 이제 히브리어로는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자를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창세기 이런 말이 아니라 태초에 그러니까 시작에 라고 되고요. 또 레위기도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레위 지파와 관련된 그런 제목이 아니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도 그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도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성경 자체가 시작하는 말, 또 첫 문장 중요하게 되는 문장, 그 단어들, 그런 것들로 따서 제목을 자주 짓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이름들 한 거는 이 이름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름들이 출애굽기에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네,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이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에 나온 이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랑 문자적으로 똑같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점만 봐도 우리가 출애굽기가 혼자 있는 책이 아니라 창세기 2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창세기의 다음 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곧이 열두 지파와 그들로부터 나온 자손들, 개개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와 그들의 이름, 그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라는 것을 시작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매우 재밌는 것은 여기 나온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죠. 열두 지파가. 그런데 이 이름이 그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가 아니고, 이 순서는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라헬의 여종인 빌하의 아들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태어난 순서가 아니죠.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것도 역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했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함께 데려간, 애굽으로 데려간 자식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 구절이 35장에 나왔는데, 창세기에. 거기에 나오는 순서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보면은 구주가 레아, 라헬, 라헬, 레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새의 날개가 균형 있게 똑같은, 양쪽으로 똑같은 날개가 쫙 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한게 아니라, 라헬을 중심으로 레아가 양쪽에 또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쫙 똑같은 날개가 퍼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죠. 창세기랑 나를 같이 봐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모두 나온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시면은 1장 5절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창세기 46장에 나온 명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70은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는다면 좀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75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75명. 근데 왜 여기서는 5명 차이가 나는 70명이라고 했나? 성경이 틀렸는가? 라는 질문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민수기와 역대기 상에 있는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민수기 26장과 역대상 7장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에서 낳았던 아들과 손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이 스데반이 활동하던 신약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 말로 구약을 번역했던 성경 70인경이 아주 널리 읽히던 보편화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70인경에는 이 민수기 기록과 역대상의 기록을 참고해서 원래 히브리 창세기에는 없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뭐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들과 손자의 이름까지 넣은 겁니다. 그래서 5명이 추가됐죠. 그 70인경에서는. 그래서 그 성경을 널리 읽고 있던 시대에 살던 스데반이 그걸 참고해서,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아니라 70명으로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말하는 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대에 널리 읽히고 알려져 있는 그 관념을 더 어필해서 더 그것을 다가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 70인경의 내용대로 75명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라 당대에 사용되는 널리 통용되는 성경의 그 버전을 참고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이유가 있는데요. 7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구약시대 때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7이 완전함을 뜻하는 개념의 숫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태어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들과 손자들을 제외하고 이 77이라는 숫자가 부각되도록 해서 완전한 숫자, 야곱의 가족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70이라고 적은 것이죠. 또이 기록은 실제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명수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에서 아들과 손자를 낳은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있으면서 낳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야곱과 함께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들어간 숫자로도 맞는 게 바로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을 근거를 두고 이제 출애굽기는 시작을 합니다. 빠짐없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모두 죽었던 요셉의 뼈까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그 예고편을 말하고 있는 거죠. 6,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요셉은 애굽에 있었는데 그 모든 세대가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이 조상들은 다 죽은 거죠. 하지만 조상은 죽었지만 후손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은 계속 번성합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이 나오죠.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그냥 번성했다가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복의 내용,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인간에게 내려졌던 복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셀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듯 애굽에서의 삶은 단순히 객으로서 나그네로서 살면서 힘겹게 이방민족 섬기면서 괴로운 때로만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괴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의 내용이 충만하게 성취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반전입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듯 대나무가 죽순이 나면은 뿌리가 한참 땅에서 위로는 안 솟아나고 싹이 뿌리만 밑으로 쭉쭉쭉쭉 뻗어가지고 몇 년을 지내다가 나중에 시기가 되면은 그 늘어난 뿌리 때문에 양분을 받아서 하루에 거의 10cm가 넘게 자란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만 세대가 교체된 건 아니었습니다. 세대가 바뀐 거는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 보면은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읽을 때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죠. 아니 요셉이 한 게 어떤 일인데 애굽 사람들이 이걸 요셉을 잊어버린다고? 그것도 왕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번에 대통령이 새로 나왔는데 그 대통령이 세종대왕이 누굽니까? 한국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비웃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세종대왕을 몰라. 근데 이 애굽 왕은 요셉을 모른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은 바로 히브리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더 말하자면은 요셉이 섬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셉의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은 이 바로 다음에 일한 그 둘째 바로에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세가 찾아갔던 바로죠. 모세가 아론과 함께 찾아갔던 그 바로도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단순히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섬긴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16장에서 제자들이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핍박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낯설거든요. 외계인 같거든요. 그야말로 에일리언이죠. 9절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첫 마디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바로가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지만 역사적인 정황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던 연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연도를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출애굽을 한 연도가 역사적으로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을 한 연도는 열왕기 상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는 해였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계산해 보면은 출애굽의 연도가 답이 나오죠. 이 당시 성전이 건축된 때는 기원전 960년입니다. 그러니까 960년에 플러스 480을 하면은 출애굽 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960 더하기 480은 몇이죠? 수학을 갑자기 제가 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1440이 됩니다. BC 144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44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산 지 430년 만에 일어났으니까 출애굽 연도에 430년을 더하면은 또 요셉이 살던 시대가 되겠죠. 그럼 1440 플러스 430은 몇이 되죠? 1870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1870년이 바로 요셉이 총리로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1870년과 1440년 정도 이 사이 간격에 애굽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 바로가 지금 이런 걱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 사이에 이 400년간의 간격 사이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의 사촌격인 민족 힉소스 민족과 철저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힉소스 민족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반토막 내 가지고 반은 자기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 힉소스 민족 애굽에 겨우 몰아내고 다시 패권을 장악한 직후인데 불안한 거죠. 얘들 이스라엘 자손들 힉소스랑 친척 관계인데 혈연적으로는 얘들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수도 많이 늘어나고 다시 힉소스랑 내가 전쟁하면은 쟤들 편 먹고 나 공격하는 거 아니야? 불안한 거죠. 왜냐면 혈연적으로 친척 관계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우리 대적과 함께 합하여서 공격할까 한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는 부차적입니다. 이 원인은 부차적인 것이고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마귀의 손이 있었던 거죠. 마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 다 죽인다 이걸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여기서도 애굽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힉소스 민족과의 전쟁이었다 할지라도 그 본심에는 마귀에게 속한 본심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얘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인들이 교묘하게 행합니다. 이 사실은 이제 마귀가 세상의 세력을 자기 수하 아래에 있는 세상 세력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멸절시키고자 한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기 머리를 짓밟을 그리스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냥 있으면은 괜찮죠. 그렇지만 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머리를 밟아 부수려고 하시니까 그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올 텐데 얘들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는 애굽인들이 이렇게 많은 핍박을 가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이스라엘은 더 번성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세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이 이기게 하시죠. 하지만 물론 이 고난은 괴롭습니다. 괴롭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이 괴로워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된 괴롭다,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그냥 아우 나 힘들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이 써졌다라는 겁니다. 맛이 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나라에서 잘 쓰듯이 기분이 좀 씁쓸하구만 하면서 이렇게 좀 불편하고 좀 불쾌하고 이렇게 그냥 입맛을 다시면서 넘어가는 그런 씁쓸함이 아니라 이거는 맛이 느껴지자마자 혀에 닿자마자 으악! 하면서 딱 토하고 뱉는 그런 씀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뒷장에 가면은 마라의 쓴물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 도저히 이것은 먹고 생존할 수가 없는 물, 그런 쓴 거, 그 고통이 그 쓴 맛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쓰죠. 하나님 믿으면은 삶이 씁니다. 그래서 근데 소망이 있죠. 이렇게 많은 고통,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다 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의 무게를 깨닫고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는 심령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로마서 우리 오늘 오전 예배도 배웠지만 성령으로 죄와 육신을 대항하면서 그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탄식하면서 속량을 기다리는 그 상황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나머지 절들도 역시 오늘 이야기와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왕은 이렇게 해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한 가지 방책을 더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도우면은 그때 자리를 봐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자리라는 말은 사실 자리가 아니고요. 분만 유독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분만 유독인데 어떤 말이냐면은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는 아기를 출산할 때 우리 지금 현대의 좌병기 그 시트처럼 생긴 그런 의자를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앉아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벌어져서 더 쉽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좌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세를 만들고 아이를 더 쉽게 낳을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가 바로 이 분만 유독이라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 너희 그 분만 유독이 보고 애 나오는 거 잘 봐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바로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이 산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한 것이죠. 난 당신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애굽왕은 산파들 부릅니다. 야 너희들 왜 시킨 대로 안 해? 그러니까 그녀들이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산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어요. 건장합니다. 통할 만한 이유인가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이 애굽왕의 칼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으로 산파들은 지혜롭게 애굽왕의 칼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애굽왕의 칼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집이 흥왕하게 되고 또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 이 집이 흥왕하게 됐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집을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집을 만드셨다. 이거는 사무엘하에서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인데요.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가문, 너의 후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만들겠다라는 그 복을 받았던 것이죠. 산파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9절에 돌아가서 다시 살펴볼 표현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 같지 않고 건장해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다, 해산했다. 이 말을 좀 더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말을 주신 걸로 보는 게 맞지만 거기서만 멈추면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의 6절에서 8절 말씀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6절에서 8절 말씀은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예고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애굽 여자들보다 건장하여서 산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그런 어떤 풍자적이거나 위기를 모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의 그 기적, 그 은혜로 어떤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일, 그런 일을 예고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하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 징계를 받는 것이.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너희가 자녀를 낳을 것인데 그 징계가 잠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확 지나가 버리고 진통이 왔나? 오지 않았는데 할 정도로 그렇게 금방 그 진통을 통해서 너희가 만방에 씨를 퍼뜨릴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세계에 흩어진 아브라함의 씨가 생겨나서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는데 분명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많은 자녀들 어디서 생겼지? 나의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자녀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될 거란 거죠. 이스라엘의 씨가. 하지만 이 고난, 이 징계를 궁극적인 의미에서 진짜 받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였죠. 진짜 이 징계를, 이 해산의 고통을 온몸으로 혼자 받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 죄악의 징계, 온 세상의 죄, 그 해산의 고통, 여자에게 내려진 네가 해산한 수고를 많이 해야 애를 낳을 것이다. 그 저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대신 그 해산의 진통, 그 범죄의 징계를 대신 받으셔서 그 고통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방에 다 생겨나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되도록 자기 안에서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았고 잠깐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잠깐 고통을 당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조금 하나님께 좀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 430년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간 살았는데요. 긴데요. 안 짧은데. 안 짧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길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시간 계산하는 법을 하나님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듯이 계산해야 됩니다. 신자는. 하늘의 영혼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이 영혼을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시간을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깐이라고 하셨으면은 우리 입장에서 잠깐이 아니라 천년의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잠깐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산파들에 의해 언급된 표현은 첫째로는 하나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대속의 고난을 인해서 잠깐의 고난을 이기는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거고요. 둘째로는 그 해산하는 진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 거듭난 아브라함의 씨로서 탄생할 것이다. 이걸 내다보는 것이고요. 마지막 셋째로는 신자가 있는 듯 없는 듯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는 그 잠깐의 고통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니까 바로는 더 불안하죠.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바로는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라. 그래서 이 잔혹한 명령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훗날 신약에서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헤롯 대왕의 사륙 두 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전부 다 죽여버리라 하는 그 내용을 바라보게 하고요.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에서 해를 관으로 쓴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이 있다. 하지만 실패한다 하는 그 내용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자로부터 이 아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이 행사는 역사 내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한낱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하고자 하는 계획이 모세가 안전하게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실패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헤롯 대왕의 그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피하셨죠. 그리고 마귀가 또 방해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이루셨고 마귀는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처음에 살펴봤던 이 출애굽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름들 말고요. 이제 출애굽이라는 표현이 원래 헬라어로 어떤 뜻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험으로부터 나오는 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탈출하는 것, 나가는 것. 그런데 이 단어는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신 그 사건 누가복음 9장이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별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별세해 하니까 우리나라 말은 세상을 하직하고 죽나보다라는 생각만 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별세가 아니라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나오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 말도 사실 삭제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는 이 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오는 길, 곧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근데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 곧 나오는 길, 그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뭐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 답이 나오죠.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슬퍼하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 두 제자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선지자들이 말한 걸 더디 믿는 자들아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엑소도스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으로부터 나와서 자기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것. 그것을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나오는 길입니다. 엑소도스, 출애굽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고난의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그 모든 이스라엘의 운명을 짊어지고 죄의 고난과 그 죽음을 예루살렘에서 받았지만 그 고난으로부터 나와서 영광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말씀을 모두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방인의 핍박과 눈초리,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진채로 탄식하면서 또 내 죄 때문에 탄식하면서 속량을 기다린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요셉을 모르고 여호와를 몰랐던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을 가할 겁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핍박을 받으셨다면 세상이 그분의 종인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객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기준으로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괜찮은 삶에 우리가 위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집이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로서 미련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그네가 어느 한 길에 나 여기 영원히 살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의 나그네인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연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썩지 않는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 말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가면은 모든 눈물이 다 닦여지고 모든 수고와 괴로움이 전부 다 위로받고 영광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우리보다 앞서서 가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지니고 계셨지만 사람이셨지만 앞서 가셔서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엑소도스로 고난으로부터 나와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요한이 본 큰 성도의 무리를 가리켜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거나 피곤해하지는 않으심이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까봐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너무 피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난 싸움이란 겁니다. 죽은 지 2000년 됐습니다, 마귀는. 죄도 죽은 지 2000년 됐죠. 사실 뭐 정확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에 안에 있어서는 이미 다 끝난 거죠. 그 전에도. 이미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엎드러진 이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미 죽어있는 적군을 보고 내가 그 적군을 발로 밟고 서 있는데 무서워! 얘 다시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죽어있는데 그 죽어있는 와중에 내 바지가랑이 자꾸 죽었습니다. 근데 바지가랑이 잘 안 놓여진다고 얘 무서워! 나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고와 그 괴로움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본질상 자기가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짐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된 노동을 쉬고 자유인이 된 거죠. 이제 애굽의 짐이 벗겨졌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고난이거나 죄가 주는 고난이라고 해서 혹은 세상이 주는 고난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살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미리 계획을 다 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부터 고난으로부터 나와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예언하신 것이죠. 네 자손이 400년간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고난으로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나와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이 다가올 때 기뻐하십시오. 반가워하십시오. 엑소더스 와라. 이렇게 반가워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지금 엑소더스에 있어. 라고 기억하는 거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마어마한 기쁨과 위로와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하루하루 삶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출애굽의 삶을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의 씨가 고난으로부터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출애굽을 겪을 것을 미리 언약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고난받게 하시고 또 그 중에서 모세를 보내시어 이끌어내시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애굽의 재물들을 가지고 부유한 채로 나오게 하셨고 또 그것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성막을 짓고 그 재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평생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에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지만 나의 죄악 때문에 괴롭고 세상 때문에 괴롭고 마귀가 주는 시험 때문에 미혹도 당하고 괴롭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그 싸움,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사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짊어지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편안함과 그 가벼운 어깨를 주 안에서 누리면서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또 벌써부터 이 땅에서부터 세상이 능히 줄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스라엘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를 끝내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큰 위로와 기쁨과 또 훈계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